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계기들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경험할 때, 또 어떤 큰 슬픔을 마주할 때,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될 때, 이런 인생의 큰 경험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됐어. 이전에는 그것이 왜 힘들다고, 왜 그것이 슬픈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어. 그런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3장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전과는 같이 살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전 장이었던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셨고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자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3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포를 하십니다. 어떤 선포를 하시죠?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겠다. 너희와 상관하지 않겠다. 약속은 약속이니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민족이란 자부심이 있는 족속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수많은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번성해왔고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받았다라고 믿는 선민의식에 강한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이 충격과 이 슬픔 속에 빠진 백성들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되게 됩니다. 새번역에서는 이 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백성들은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셨습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더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때 마음은 굉장히 절망스럽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지켜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할 때에는 정말 마음이 참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여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4절과 5절, 6절에 보시면 6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 6절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장신구는 각종 신상들이 새겨져 있던 우상 숭배의 상징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애굽을 떠날 때부터 이들은 아마 마음속, 몸속에 그런 우상들을 지니고 왔던 것이지요. 눈으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두 손에는 그 은밀한 우상들이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그 준엄한 말씀 앞에서 그들이 움켜잡고 있던 그 우상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우상들 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자신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목이 곧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교만하다고 엄하게 질책받는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밀한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금 저희의 인생을 기뻐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의 내면은 혹시 세상의 탐심으로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 모세의 태도에 굉장히 큰 감명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정말 참혹할 지경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잠깐 모세가 없던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야훼다 하며 경배하고 춤추고 있던 모습을 목격한 모세 아니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그 삶의 숙명을 마주하면서도 백성들을 이끌고 내어온 그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그런 백성들의 큰 죄악 앞에서 백성들을 비난할 수도 있고 백성들을 꾸짖을 수도 있고 심판자의 자리에,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징계하거나 그들을 탓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15절 말씀에도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더 이상 한 발짝도 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주변의 형제 가운데 큰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세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손가락질하기는 쉬우나 그 사람의 잘못과 단점과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는 쉬우나 모세처럼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죄를 탄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은 찾기 힘든 것이 우리의 민낯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탄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온유와 긍휼을 구하고 사랑과 자비를 바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모세처럼 우리 서울교회 온 성도들이,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 긍휼의 마음이 있다, 이웃을 향해 형제를 향해 정말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33장의 말씀에는 여러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고 사소한 우상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 죄를 뉘우치며 돌이킨다면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랑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형제의 연약함과 형제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그런 따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